옛날에 어느 유명한 한 과학자가 있었는데요. 출생과 결혼과 죽음을 인생의 3대 모험이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서 또 결혼을 하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3대 모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7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그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예고도 없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인생이 뭐냐, 인생을 연구한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은 나름대로 인생을 논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황산덕 씨는 인생은 미꾸라지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아마도 잡힐 듯 말 듯 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설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파스칼은 인생은 생각하는 갈대다, 늘 흔들린다는 말이겠죠. 뉴턴은 인생은 기계다. 그는 특히 뉴턴은 과학자로서 수학자로서 우주와 자연은 아주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맞춰서 돌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체는 인생은 배우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태어나서 한편의 연극을 쓰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인생은 불확실한 항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항해와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큰 바다에 작은 배 한 척이 그 망망한 대해를 항해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항해를 바르게, 즐겁게,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특히 몇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것이 안전한 항해를 하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죠.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게 참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 서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선한 싸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 행로,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를 지도한 예언,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누구나 안전한 항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배가 항해를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파워가 없으면, 힘이 없으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흘러가는 대로 그냥 배는 또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힘이 있고 파워가 있을 때 그 배는 목적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바르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인생 항해를 할 때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뭐냐?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종종 그 병자들을 향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무슨 일을 겪든지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 인생 항해를 우리는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공적인 항해를 위해서는 또 좋은 항해 지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바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실 속은 복잡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물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겉이 평온하다 할지라도 종종 암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가면은 이 항해 지도를 벗어나서 잘못 가다 보면 그 암초에 부딪힐 수가 있고 그렇다면 파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는 항해 지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항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항로에도 그 항해 지도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른 기준이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항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며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느니라. 우리가 온전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바른 목표를 발견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곤충학자인 앙리 파보르가 특별히 그 날벌레들을 연구하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그 날벌레들이요, 앞에서 어떤 벌레 한 마리가 이렇게 날아가면은 그럼 뒤에 있는 그 날벌레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앞에 가는 날벌레만 따라서 그냥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 안 갔으면 좋겠다, 나는 쉬고 싶다 그런 것이 아니고 뭐 먹을 것을 주더라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계속 앞만 보고 앞에 가는 것만 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7일 정도 그렇게 돌다가 결국은 굶어서 죽더라는 것입니다. 먹이가 옆에 있어도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앞에 가는 벌레를 따라서 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날벌레만 그런 게 아니라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이 파보르가 관찰한 날벌레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런 목표도 없이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되느냐? 전 인류의 87%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목표도 없이 오늘 그냥 해가 떴으니까 오늘 하루가 주어졌으니까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가 삶의 목표를 가지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값진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갈 때 바른 항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전한 항해, 성공적인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또 말씀하는 것이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 항해에 있어서 마치 배로 말하면 진함침과 같다는 것입니다. 망망한 바다에서 이 진함침이 없으면 방향감을 상실하게 돼요.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망망대해와 같은 애굽 땅에 그 큰 넓은 땅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것도 형님들이 미워해서 인신매매 단에 팔았죠. 거기 가서 살면서 고생고생하면서 특히 보디발의 집에서 참 굳은 일을 많이 하면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죄를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이야기죠? 요셉은 망망대해 애굽에서 뭘 가졌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마구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양심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어려운 애굽 생활에서 아마 그런 것이 없었더라면은 그 한순간 넘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19절, 20절에 보면은 믿음과 그 양심을 버린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파선한 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인생 항로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암초에 부딪혀서 파선됐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이 볼 때 이 두 사람은 믿음을 버렸어요. 착한 양심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징계를 하죠. 사단에게 내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엄청난 징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 항로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계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 바닷가에서 자라서 배를 컨트롤하는 것은 전문가들이에요. 그렇지만 풍랑이 너무 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행히 그 배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풍랑이 잠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항로에서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면 주님께서 키를 잡아주시면 걱정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뿐 아니라 또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사건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사나운 바람이, 풍랑이, 전문가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이었지만은 주님이 계시니까 기적과 같이 그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어느 선생님이요, 이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여가지고 아이들한테,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다 거짓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냥 배도 없이 홍해를 건너?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냥 그 옆에 있는 갈대밭을 지나갔다. 6인치밖에 안 되는 갈대밭을 지나간 것을 그렇게 거짓말해서 홍해를 건너갔다고 말한 거야. 기적은 없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아주 믿음 좋은 학생이, 어린 학생이 이렇게 말해요. 아유, 선생님, 자,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더 큰 놀라운 기적이 있네요. 아니, 바다도 아니고 6인치밖에 안 되는 갈대밭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나간 다음에 애굽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거기 다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6인치밖에 안 되는 갈대밭에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 아니겠어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야이로의 딸이 죽습니다. 그 야이로가 회당장인데요. 회당장이라는 것은 그만큼 종교적이고 좀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그 딸이 죽었습니다. 다행히 예수님 오셔서 살려주셨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야이로가 그 딸이 죽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어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지 자는지를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죽었지만 죽었다는 표현을 잔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죽었다라는 것하고 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희망이 벌써 달라지잖아요. 그 가족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밀림지대에 전쟁이 나서 영국에 부대가 파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밀림지대 안에서 그 적들에게 포위를 돼서 그 부대가 다 죽었는데, 전멸했는데요, 한 병사가 살아나왔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을 것이다, 거기에 있는 모든 군인 부대가 다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6개월 뒤에 한 병사가 단신으로 밀림을 빠져나와서 구조가 됐어요. 근데 그 구조된 병사의 손에 보니까 지도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아, 역시 밀림에서 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병사가 살아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병사가 손에 들고 있는 종이는 뭐냐면 밀림의 지도가 아니라 영국의 지하철 지도였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기는 여기서 죽지 않는다, 나는 그 영국의 지하철 지도를 보면서 살아서 조국에 돌아간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그 어려운 밀림 속에서 견뎌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천국이 있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어디가?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생의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죠. 누가복음 8장 56절에 보면 먹을 것을 주어라, 그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야이로의 딸에게 음식을 주어서 이렇게 생기를 기운을 차리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죠. 빌립보 4장 19절에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채워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이 많으면 좋겠습니까? 뭐니 뭐니 해도 뭐니입니까? 유머 가운데 그런 말 있잖아요. 미국 돈을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달러라고 하죠. 영국 돈을 뭐라고 해요? 파운드라고 하죠. 그러면 호주 돈을 뭐라고 할까요? 호주머니라고 합니다. 호주머니. 여러분, 호주머니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여러분이 정말 가지고 싶은 거,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거 무엇인지 솔직하게 한번 써보라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1위부터 7위까지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원하는 건 첫째, 먹는 것. 먹는 것에 관심이 많더라는 거예요. 뭐 요즘은 먹는 것 때문에 뭐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을 하는 사람은 없죠. 고민이 있다면은 무슨 좋은 음식을 먹을까, 여기에 고민이 있겠죠. 그런데 아무튼 먹는 것,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구경을 가도요, 먹는 것 빼고 구경할 수 있습니까? 몇 날 며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구경만 하면 좋겠어요? 아니죠. 금강산도 식구경이라고 하잖아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구경도 구경이지만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지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아는 것이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학교도 보내고 교육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지식이 많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전도서에 보면은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다, 그것도 헛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이 스님이 쫄병들에게 훈계하면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면서 막 훈계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 한쪽 구석에서 쫄병이 모르는 것이 약인데요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 스님한테 엄청 얻어맞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는 것은 힘이에요 사실은. 예,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항의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식, 아는 것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동료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친구 없이 외톨이가 되면은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아담이 정말 모든 것이 있는데 혼자 있거든, 외롭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래서 누굴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잖아요.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친척도 필요한 것이고 친구도 필요한 것이고요, 직장의 동료도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가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세상이 얼마나 건조하겠어요. 가정을 이루고 살지만 그 가정 안에 정말 참된 사랑이 없으면 얼마나 삭막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결혼도 하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거죠. 다섯 번째가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보고 아이고 참 못생겼네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안 좋겠죠. 좀 못생긴 사람도요 자기 눈에는 예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참 멋있는 사람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나 여자나 우리는 다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어느 원주민이 하루는 선교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부탁을 해요. 선교사님 얼굴을 빛나게 만드는 그 약을 좀 주십시오 그래요. 아, 선교사님이 빛나게 하는 약이 뭘까? 무슨 약입니까? 그랬더니 원주민 한 이야기가 아, 예수 믿는 그 사람들 보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뭔가 약을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 약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뭐 좋은 뭐 약을 발라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잘 믿는 분들의 얼굴에는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잖아요.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려오니까 어때요? 얼굴이 그냥 너무 빛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어떻습니까? 그 순교를 돌에 맞아 순교하는 가운데서도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다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빛이 났다는 이야기죠. 한국에서 자원봉사를 가면서 목사님 두 분하고 경찰서의 강력계 형사님 두 분하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자원봉사를 갔대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네 분이 왔지만 어느 두 분이 목사님인지 어느 두 분이 강력계 형사인지를 모르는 가운데 갔어요. 근데 가서 봤더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형사님들을 보면서 아이고 목사님들 어느 교회에서 신무하시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들 얼굴이 참 인상이 좋으시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에게는요 어느 경찰서에서 일하세요 라고 하더라는 보통 한국의 강력계 형사들은 좀 얼굴이 우락부락하고 힘도 세고 막 좀 무섭게 눈빛도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과 같은 형사님 얼굴 아니면 형사 같은 목사님의 얼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얼굴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 후보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가운데 그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얼굴이 험상궂게 생긴 사람은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험상궂게 생긴 임꺽정 같이 생긴 사람은 신학교 가지 말라는 이야기죠. 저도 참 임꺽정 같이 안 생겨서 다행입니다만은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 믿는 사람의 얼굴이 있어야 됩니다. 얼굴을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강도 같아 강력계 형사 같아 그러면 되겠어요? 형사님들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형사님들도 예쁘장한 사람들 많아요. 한국에 저희 그 조카들 사위들 경찰들이 되게 많은데 다 잘생겼어요. 아무튼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얼굴에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굴이 예뻐지게 되는 거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스데반도 그랬어요. 성공적인 항해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건강 이야기했습니다. 이 건강은 뭐 두 말 하면 잔소리죠.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참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이라고 했어요. 정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 무엇입니까? 행복이었다. 미국의 어느 신문 기자가요 현대사회를 비판하면서 이 악한 세대 이 세상에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느냐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행복이란 있을 수가 없다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그러나 여러분 중에서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저에게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문자를 전화를 보내왔어요. 나는 왜 행복한가? 하루 일을 끝내고 저녁에 쉴 수 있어서 행복하다. 나는 예쁜 꽃을 보는 행복이 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아름다운 새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나는 정말 행복을 느낀다. 무려 5만 가지 이상의 연락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많은 행복을 주는 그 요인들이 보면은 뭐 대단한 것이 아니고 정말 생활 속에서 사소한 것 때문에 행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전도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낙을 주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나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싶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선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것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사랑과 아름다움과 건강과 행복 다 필요한데 이걸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십일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양계장을 운영하는 교인이 있었는데요, 헌금을 안 해요. 교회는 잘 나오는. 그래서 목사님 하루는 불러다가 교육을 했어요.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십일조를 바치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분이 매주일마다 주일에 나온 달걀을 십일조로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매주일마다 가져오는. 근데 한참 가다가 서서히 그 다음 나중에는 안 가져와요. 그래서 다시 불러서 왜 성실하게 하지 않습니까? 물었더니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하고부터 우리 집 달들이 신앙생활을 주일을 거룩히 지키느라 주일날은 알을 안 낳아요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 드리지 않을 핑계를 찾다 보니까 별 핑계를 다 대는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 인생 항로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